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땅에 사는 일곱 족속들을 철저하고도 무자비하게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참고로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더욱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에 불구하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쓸어서 없애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두 가지 요체다 또는 두 가지 본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것들을 성취하는 대전제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후에 제시되는 많은 명령과 규례들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이야말로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남녀 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판 인종청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잔혹하고도 무자비한 아주 가혹한 이 학살과 사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과 사랑으로 나가기 위한 전제로서 이게 제시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들 가나안 족속이 직면하게 되는 이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 놓고 또한 이 세상에 가득 찰 정도로 관영하게 쌓아놓은 그들의 그강 무도한 범죄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 자체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따지려는 그 어떤 논의나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400년 후에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것은 아직 이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요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될 그 일곱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십니다. 즉 가나안 족속과 동일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본질적으로 악질적인 존재들이고 죄인들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나은 점이 있다든지 또는 뭐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그 민족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왜 이스라엘 족속을 똑같이 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만을 차별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점이 이제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살펴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특별하게 대우하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6절과 7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이었다, 가장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즉시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족속이고 가장 들떨어진 가장 못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하고 유약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뭐 이뻐서 그들이 뭐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뭐 쓸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가장 유효하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중요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을 신의 기적으로 병을 고쳤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고질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식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상황에 처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차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8절과 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성품에 충실하고자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이시라는 그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1차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야 가난 족속이나 다름없이 주고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다 쓸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에는 참 속이 시원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자비로운 의지에 기초한 그 언약적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셔서 지금까지 그들의 앞서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못나고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죽여서 마땅하시지만 그러나 그 미움과 그 증오를 거룩한 의지로 누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사랑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한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도 바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원수가 사랑할 만큼 변해야 또 원수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고 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원수를 찢어 죽이고 싶은 그 분노의 감정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그 명령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의지를 동원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제공하고 또한 그를 돕고 그를 섬김으로써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겼다면 이미 그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그 가장 큰 모델, 가장 중요한 본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 즉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유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럴듯한 공로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저 우리는 가망 없는 죄인들로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언약해 두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이 두 가지의 이유, 즉 우리의 절대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대명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길가스족속, 아모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보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서 7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좀 이용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세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타협적인 그런 신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특별히 세상보다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될 때, 세상보다 더 우월한 어떤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고찰해 본다면, 먼저 1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는 신명기 31장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아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3절부터 몇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와 거의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과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일찍이 열두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저 막연한 세상에 대한 큰 두려움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하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뼈아픈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다시 그와 같은 뼈아픈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었던 그 실수를, 그 실패를 거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위협과 그 힘에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려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그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갖가지의 불경건한 시도를 마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노력과 시도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방황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진정한 삶의 목적과 정말 삶의 방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화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특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보다 이제 확실한 우위에, 확실한 힘의 우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를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보다 더 높은 지위, 더 우월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인생의 함정과 신앙의 덫을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 전부를 진멸하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둠으로써 결국 그들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분명하지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면에서는 좀 도움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들에게 매우 가혹한 시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존재 전체를 매우 불행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화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이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서 거하게 될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이런 식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지역, 그 땅, 그 약속의 땅 안에는 일곱 족속만 그렇게 씨를 말려서 죽이라 하셨고, 그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죠. 먼저 그들에 대해서 전쟁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해라, 화친을 맺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화친 요구에 대해서 그 민족들이 거절하고 대항해 올 때, 그때는 이제 그들을 쳐서 진멸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 쓸어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족속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들을 처음부터 진멸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함께 그 땅에서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매우 유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강한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가까스로 지켜나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을 결정적으로 놓치게 되고 그것을 잃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하는 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번영신앙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그 세상적인 성공을 가장 절대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미혹되고 현혹됨으로써 결국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굴러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와 같은 위험의 소지를 처음부터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모두 없애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들이 직면했던 그런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사회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재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왜 그들을 다 죽여야만 마땅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 한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면서 제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끊임없는 정복을 통해서 타민족을 계속 침공하여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큰 경제적인 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피정복 국가와 그 민족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10분 활용해서 국가적인 경제를 확충하고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처럼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생산 방법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그런 부를 쌓고 확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를 늘리는 방법은 계속 타민족을 침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는 것,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었고 그들의 인력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력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주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도우심을 오해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는 도와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혜와 그 힘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또는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번영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잘못된 만족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세속적인 방식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11장인가요? 마지막 그 대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명령이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11장 7절인 것 같은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중부 지역을 강타합니다. 먼저 전체를 점령하기 전에 중부 지역을 공격해서 둘로 쪼개놓은 다음에 남부 지역을 이제 장악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평정한 후에 마지막 이제 북부 지역을 최종적으로 큰 전투를 통해서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북쪽 지역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면서 군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참 해변에 숱한 모래와 같은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고 그 다음에 병거가 특히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병거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내리면 깨끗이 너희 손에 붙여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중요한 그 권고를 하나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제압하게 되면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말의 뒤꿈치를 다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살라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 큰 거대한 병력들을 제압한 후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갖고 있던 병거를 취하고 그들의 말을 취하면 다음 전투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신 병기를 할 수 있는 그 말과 병거를 확보하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왜 그런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그 말과 그 병거를 의지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나갈 수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만하고 이 세상적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적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특별한 방책을 쓰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신 그 의도는 세상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나 상식에 따라서 또는 세상적인 관례나 세속적인 이 방식과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자신들의 운명을 확보하려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 시도를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하심으로써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거룩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 때문에 더 많은 힘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거하려는 이 두 가지의 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이러한 유혹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에 말려들어서 동일하게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있고 똑같은 유용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경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두려워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함께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과 동거동락하고 싶은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곱 족속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상에 속한 일곱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말 놓고 싶지 않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일곱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취할 것이 많고 또 세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권세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달콤한 그 참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 어떤 유혹과 그 달콤한 제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인생을 일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가장 유약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과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많은 이 세상의 조건들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경고되고 있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분명한 경고와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귀한 주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감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참 무서운 그 위협과 그 위력 앞에서 늘 우리가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참 세상 앞에 우리가 가장 못난 연약한 존재들로 우리 스스로를 참 때로는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겁한 자리로 도망치는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그 시험을 앞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에 의지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유한 그런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여정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